안녕하십니까. SSTV 시사 뉴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살펴보며 영적 감각을 익히는 SSTV 시사 뉴스. 오늘 시간을 시작합니다. 먼저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어제 무아마르 카다피의 관저가 있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바브 알라지지아 요새 등을 맹렬히 폭격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나토 전투기들은 6월 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트리폴리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트리폴리에는 거대한 폭발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나토가 이례적으로 낮 동안에 대대적인 공습 작전을 벌인 때는 바로 카다피의 69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카다피는 지난달 11일 국영 TV를 통해 부족 대표자들과 회동하는 모습을 드러낸 이후 한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부상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칠레 남부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인접국으로 퍼지면서 남미 국가에서 항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화산재 구름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이동하고 있어 항공 대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델타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칠레 수도 산티아고 노선 운항을 취소했으며, 브라질 탐 항공사도 상파울로와 리우데자네이루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등 남미 국가들에서 연쇄적으로 항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화산재 구름이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우루과이에 이어 브라질 남부로까지 이동해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고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연일 지구촌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슈퍼 독성 박테리아 이콜라이 유럽 전역 확산이라는 뉴스입니다. 독일의 농장에서 수거한 새싹이 대장균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대장균 미스터리는 갈수록 오리무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콜라이 슈퍼 박테리아의 공격이라는 주제로 심층 분석해봅니다. 지난 5월 20일에 처음으로 보도된 지금 유럽에 퍼지고 있는 변종 장출혈성 대장균 질환의 원인을 놓고 혼선이 계속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종 장출혈성 대장균의 최초 오염원은 스페인산 오이도 독일의 새싹 채소도 아니었다는 독일의 국립질병통제소의 보고와 함께 오염원을 밝히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등 유럽에서 이 질환으로 적어도 22명이 숨지고 2,200여 명 이상의 발병이 속출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만 2,153명이 발병했고, 이중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는 627명이라고 독일 국립질병통제소는 밝혔습니다. 다른 10개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도 9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에 유럽에 퍼지고 있는 이 슈퍼 박테리아 장출혈성 대장균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는 변종 박테리아라고 이일 발표하면서, 이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 박테리아의 독특한 변종 박테리아이며, 이 변종균은 다양한 특성 때문에 더 치명적이고 강한 독소도 많이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지난달 중순 독일을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인 두 명이 신장 기능 이상으로 혈변과 구토를 동반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합병증에 걸린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에서 수입한 채소류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각 의료기관에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도 유럽산 채소 수입 금지령을 내렸고 우리나라도 독일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독일, 그중에서도 함부르크 지역에 살거나 그곳을 여행한 사람들에게서 주로 슈퍼박테리아 독성 감염 증상이 나타났는데 독일은 세계 최대의 채소 수입국으로 온갖 채소들이 들어오는 국가라고 합니다. 네, 정말 문제이죠? 자, 여기서 해설위원들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수 편집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유럽에서 나타난 슈퍼박테리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온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의 온역이 크게 번창할 거라는 말씀이죠. 물론 오래전부터 온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온역은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로 뭉쳐있고 교통이 신속하기 때문에 지구 저편에서 발생된 온역이 지구 이쪽까지 오는데 불과 몇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온역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온역과 완전히 다른 얘기다 하는 얘기죠. 이번에 나타난 슈퍼박테리아를 퇴치한다고 해도 또 다른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온역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지 않고 온역이 계속될 것입니다. 실제로 온역은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에이즈가 발견되었죠. 원숭이 속에 있었던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오면서 그 에이즈라는 그 질병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것 같지만은 에이즈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3,4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는 아프리카에 또 집중되어 있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같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 사이즈는 한 프랑스 크기 정도 나라인데 거기 성인 36%가 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고 그 나라 국민 평균 수명이 이 에이즈 때문에 30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한 국민 전체 수명이 30세가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지만은 지구 저편에 그런 온역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15세 이상의 사람들의 50%가 에이즈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은 온역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더니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광우병이 나타났습니다. 소에 있던 질병이 그 소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다시 옮겨오는 것이죠. 광우병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이 또 어땠습니까? 온역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이어서 광우병이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조류독감이 나타났습니다. 조류독감이 나타나면서 다시 짐승들에게 있던 문제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사람에게 전이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서 떨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후엔 또 구제역이 나타나고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동물계에 있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돼서 그것이 확산될 때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질병이 될 것이며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역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깨워서 근신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이 변종 박테리아도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온역의 시대인 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네요.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출혈성 이 대장균의 감염의 발생 원인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겪으면서 각 나라가 독일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와중에서 폴란드에서 대장균 감염 확인 환자가 한 명이 또 생겼고요. 감염 의심 환자가 두 명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도 처음으로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독일이 스페인 오일을 대장균 발원지로 지목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면서 독일 정부를 상대로 2억 2,500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강병욱 목사님께서 한국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육성이 아니고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해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강병욱 목사님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온역 문제, 처음엔 스페인에서 온 오이 때문에 생긴 줄 알다가 나중에 독일 자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콩나물 같은 그런 스프라우스에서 생겼다고 생각했다가 이것도 그것도 그 이유가 아닌 것을 알면서 지금 굉장히 독일 보건당국은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여러분,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이 슈퍼 박테리아 이콜라이 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에 있는 약 10개 국가에 퍼졌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죠. 여러분, 죽는 사람들 숫자는 적지만은 정말 굉장한 고통이 생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음식물을 먹고 특히 채소를 먹을 때조차도 두려움을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이르러 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성경의 아모스서.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서가 있죠?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의 영적인 좀 교훈을 특별히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책입니다. 아모스는 그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얼마나 오래 참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심판의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그 순서와 장면을 설명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특별히 그 아모스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황충을 보내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이제 그 갉아먹게 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기근이 오게 하시면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나중엔 불이 와서 태우고 삼키는 일이 나오고 나중에 말이죠. 정말 그날에 점점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파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와 사람들이 죽고 한 이러한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일로 그들이 점차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그때 백성들 가운데서 의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연약합니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좀 긍휼히 여기시고 좀 이번에 참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번에 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또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또 뜻을 돌이키셔서 돌이키시고 돌이키시다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진리를 전파하는 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교회, 그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최종적인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에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오, 사람들이 말이죠. 젊은 사람도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그들이 말씀에 갈증해서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말이죠. 이런 모든 징조들과 천연재해가 생기고 이런 기근 또 연병이 생기고 또한 진이 생기고 이런 것이 동시에 막 생기는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사방바람을 놓으려고 하신다. 왜 사방바람입니까?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세계적으로 이 이상한 천연재해와 그런 기근과 연병들이 동시에 생기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막아라 막아라 아직 아니다. 주님 그래서 참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명수 해설위원이 설명했지만은 이런 모든 어려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말씀이 없습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정말 영혼들이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사방 바람이 놓이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도 깜짝 놀라는 이러한 연병이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테네시주의 역학 박사인 티모디 존스 박사는 말하기를 이번에 문제가 된 장출혈성 대장균 박테리아는 항상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악성 변종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의 김모 교수는 이번 박테리아는 예전 대장균들보다 독소를 더 많이 낸다면서 피 속에 적혈구가 깨져서 빈혈이 생기고 콩팥이 파괴되어서 몸 안에 노폐물이 나가지 못하는 증상, 즉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보이는 환자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병의 환자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라고 발표를 했네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보면 일반적인 대장균은 감염자의 배설물이나 물 등으로 전염된다고 또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소아과 교수 필립 타르 박사는 이 내성이 있는 변종 박테리아에 항생제를 처방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성이 생긴 이 변종 박테리아를 치료하려고 우리들이 항생제를 만약에 먹으면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항생제에 취약한 다른 세균들은 죽어도 이 박테리아는 더 강하게 더 많이 퍼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염에 훨씬 더 적합한 환경이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항생제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항생제로 이 질병을 치료하려고 시도하거나 또 항생제에 더 집착을 하면 할수록 더 나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타르 박사는 항생제가 질병의 감염 기간을 줄여주는데 별 보탬이 되지도 못한 채 신장 기능 부전이 될 가능성만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치료제는 항생제가 아니다. 신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와중에 주식시장에서는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 관련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강한 면역력을 기르는 것만이 최선일 것 같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해설위원들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온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슈퍼박테리아와 슈퍼바이러스는 그 해결책이 없습니다. 치료법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속에 외부로부터 적들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 시스템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작동이 되고 강력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칙대로 살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방어 시스템, 저항력, 면역 시스템은 아주 강력해져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강력해지면은 아주 가장 약한 감기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암까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어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어, 생명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가 살기 좋은, 그것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라 하는데 유전자와 세포에게 최적의 조건을 맞춰주면 그것이 바로 면역 시스템이 증대되는 것이고 저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세포와 내 유전자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강력해지니까요. 그러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먹고 마시면은 우리의 건강은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건강을 되찾고 정말 이 세상을 건강과 행복 속에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새겨놓으신 그 생명의 법칙에 순종해야 된다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법칙을 우리 세포와 유전자 속에 새겨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축복받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약하고 나약해서 참 힘든 생애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이 생명의 법칙은 우리의 몸에만 상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까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원한,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아무리 건강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 있는 그대로 올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법칙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와 세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인식한다고 과학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소화가 안 되죠. 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죄에 대한 정결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자원 하나에서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순종해야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특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세포와 유전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좋은 해설을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붙인다면,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들께서 저항력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일찍 취침을 하셔야겠죠. 10시 이전에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 몸을 보수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저항력이 강해지고요. 또 일광욕, 하루에 신선한 햇빛을 쬐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깨끗한 건강 음식과 물을 섭취하는 것 잘 들으셨죠?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저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우리의 스트레스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다 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병욱 목사님을 모시고 또 흥미롭고 유익한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그 누가복음 21장을 다시 읽으면서 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재난들을 제가 보면서 좀 깨닫게 된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이 예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재림의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아니면 우리 전시에 아니면 그 전에도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읽고 이 징조들을 적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있으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여기는 말씀을 옛날에 말이죠. 어떻게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곤고할까 혼란 중에 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할 것이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대부분 이 말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실제적인 문자적인 그런 예언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그 해석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말입니다. 옛날에 연병들이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영적인 그런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석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연병은 진짜 연병입니다. 지진은 지진이고 기근은 기근이고 바다와 파도 소리 여러분 큰 지진이 바다에 났을 때 허리케인이 오는 것들 그렇죠? 쓰나미가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예언들이 옛날에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적용되고 해석되어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오시던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토네이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태양 폭발 때문에 또 미국의 이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슈퍼 박테리아 이콜라이 여러분 전에는 사스병 슈퍼 독감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연병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전 세계에 퍼지면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일들을 보고 정말 기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우리를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의인들을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비밀 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죠? 이번 슈퍼 변종 박테리아가 일으킨 질병의 원인은 항생제의 오용과 남용에 따른 내성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갑자기 불거져 나온 문제가 아니죠. 예전부터도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를 했고 또 여러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지만은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항생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 마구 항생제를 남용한 결과로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내성이 생긴 균들이 우리가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그 균이 듣지 않으면 점점 더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이 항생제에 힘없이 바로 죽던 세균들이 이제는 항생제에 충분한 내성을 가지게 돼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죽지 않고 점점 살아나와서 이렇게 활개를 치게 되면은 이 내성으로 생긴 균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감염이 생기고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질환 환자가 생기고 심각한 손상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연병이 도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슈퍼 박테리아가 일어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도 잘 건강을 유지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슈퍼 박테리아의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